VOA 세계뉴스입니다.
리상포 중국 국방부 장과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이 3일 회동했다고 중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리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예브메노프 총사령관과 만나 양국 해군 간 모든 수준에서 소통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 부장은 또 중러 두 나라가 정기적으로 연합훈련과 연합순찰, 연합군사기술 경영대회를 조직하고 전문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영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긍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리 부장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브메노프 총사령관은 모든 수준에서의 양국 해군 간 교류 확대에 공감하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동은 지난달 9일 류전리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군 총참모장과 화상통화를 통해 양국 간 군사협력을 논의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일본과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EU 고위관리가 3일 밝혔습니다. 티에리 브루통 EU 영내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공급망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EU와 일본은 반도체 공급망을 감시하고 반도체 연구원과 기술자들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벨기에 소재 연구회사 등의 지원 아래 첨단 반도체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생산 벤처기업 라피더스에 대해 이는 진정 중요한 구상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통 의원은 또 EU 영내에 진출하려는 일본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브루통 의원은 EU가 중국에 대해 단지 위험 방지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관여한 러시아 인사들의 침략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국제사법기구가 3일 설치됐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날 개소한 국제침략범죄소추센터는 국제형사재판소와 공조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기존 제도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량 학살 등에 대해 소추 권한이 있지만 침략 범죄에 대한 소추에는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날 국제침략범죄소추센터 개소식에 앞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기구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 군 지도자들에 대한 증거 수집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목적은 미래 용의자들에 대한 사례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틴 총장은 이어 해당 사례들이 강력하려면 전문가와 법의학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 등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모두는 이 침략 범죄가 지도자들의 범죄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을 위해 국가 예산을 지출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바그너 그룹이 사실상 그리고 불법적으로 러시아군의 일부를 구성했을 것이라는 직접적 증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한다고 미국 재무부가 2일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옐런 장관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우려 분야에 대해 직접 소통하며 국제적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재정부도 3일 성명을 통해 옐런 장관의 방중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미 재무부 고위관리는 옐런 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양국 간 소통을 심화하고 관계를 안정시키며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때 실수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옐런 장관은 중국 측에 미국이 제재 등을 통해 인권과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계속 수호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개발도상국 부채 위기 등 긴급한 현안들에 대한 협력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관리는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본토와 영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B-52H를 동원한 미한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대북 압박에 방점을 둔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오후 모든 지역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2.5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영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미래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최근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영내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상원 군사위의 법안에는 괌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책임질 차관급 담당직을 신설하는 한편 하와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사령부 관할 지역에 대한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체계 확충을 위한 연례 보고서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하원 군사위 법안에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직접 거론하며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한 옵션을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글렌 베너크 북부사령관이 최근 여러 청문회를 통해 북한의 향후 미사일 역량에 대응할 미국의 미래 능력을 우려하며 강조한 차세대 유격기 NGI 배치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 위한 조항도 하원 군사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지난 3월 말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진전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래의 대응 역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더 빠르지는 않더라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세대 요격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Looking forward, I'm concerned about future capacity and capability to respond to advancing DPRK ballistic missile threats.
미 본토에 대한 다층 방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미사일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하원 군사위 의결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은 점점 복잡해지는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 본토와 한국 등 영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의회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포대가 현재 한국과 괌에 각각 한 대씩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은 두 개 이상의 사드 포대를 배치할 만큼 충분하게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U.S. not produced enough THAAD batteries to put more than two out in places.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하지만 괌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괌을 어떻게 더 잘 방어하고 사드가 없는 하와이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우리가 한국이나 괌에 두 개의 사드 포대가 필요할 경우 아니면 하와이에도 한 개의 포대가 필요할 경우 얼마나 많은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ongress wants to know what actual requirements are.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대선 기간 한반도에 미국의 추가 사드 배치를 주장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다른 정부에 투입될 미국의 사드 포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리너 선임 연구원은 영내 미사일 방어를 개선하는 한 방법은 괌에 진전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기존의 사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괌 미사일 방어망 구축 사업을 계속 지원하려는 의회 내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차세대 유협기와 관련해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현재 보유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은 단 44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북한의 한층 발전된 미사일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진전된 기술을 갖춘 차세대 유격기 20기를 배치해 전력을 증강할 계획인데 현재 지상기반 유격기를 모두 진전된 시스템으로 대체하면서 기존 병력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최소 64기의 차세대 유격기 구매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유격기 20기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층적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에도 주목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정부 밖에선 다층적인 방어망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특히 하와이의 경우 어떤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n't have a layer of defenses. We talked about putting satellites up that could shoot down warheads.
한편 데이빗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미사일 방어 관련 내용은 미 본토와 괌 하와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개발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하는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문구라며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B-52H를 동원한 미한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국 전략자산의 연이은 한반도 전개로 대북 억지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해군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인 샘 탕그레디 교수는 최근 실시된 미한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필요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핵무기로 방어할 것이라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해군 대령 출신인 탕그레디 교수는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미사일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의도는 김정은과 그의 장군들이 핵무기를 사용해 다른 나라들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무기는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한 공군이 30일 한반도 상공에서 B-52H 스트레트 포트리스와 함께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훈련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방위 능력, 신속한 전개, 확장 억제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상호 운용성을 더욱 강화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확보하기 위해 영내 평화와 번영에 전념하고 있으며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52H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과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등 32톤에 달하는 무기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일 VOA와의 통화에서 B-52H는 핵무기 사용으로 전환되는 전쟁에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라고 말했습니다.
Now the B-52H is an aircraft that would carry nuclear weapons in a war that transitioned to nuclear weapon use.
베넷 연구원은 이 항공기를 한국에 전개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고 그럴 때 미한이 함께 작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30일 B-52H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코브 전 차관부는 미한 연합공중훈련에 동원된 B-52H 전략폭격기가 핵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억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because as you probably know, the B-52H, they can carry nuclear weapons.
코브 전 차관부는 미국이 3대 핵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잠수함을 그곳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북한에 말하려는 것은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B-52H 한국 전개는 지난 4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 이후 두 달여 만이며 미국 핵추진 잠수함 SSGN인 미시건함이 부산에 기행했다 떠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핵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미래 어느 시점에 기항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은 무기한 잠항이 가능하고 수개월 연속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최강 전력 중 하나로 꼽힙니다. 베넷 연구원은 최근 미국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잇따라 전개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북 억지력을 향상하는 등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effect is assurance of the South Korean people, and one effect is deterrence of North Korea.
탕그레드 교수는 억지력은 태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김 위원장이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백악관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어떤 정권이든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강조하며 사실상 대북 압박에 방점을 둔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직접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계획에 이례적으로 외무성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일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원칙을 갖고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통일부 대북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직접 밝힘으로써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과거 진보정부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북한 정권에게 주기만 하는 그런 역할만 너무 부각되고 강조되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잡아져야 한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도발했을 때는 강력하게 응징하고 제재하고 이런 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15년 동안 했던 햇볕정책 때에서는 그게 안 되죠.
관련 법령에 따르면 통일부의 업무 분야는 크게 통일과 남북대화, 교류, 협력,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북한 정세 분석, 그리고 통일 교육과 홍보로 나뉩니다. 진보 혹은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통일부의 업무는 대체로 남북 대화와 교류가 중심이었고 한반도 정세나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북 압박의 시기에도 통일부의 이런 임무들은 일정 수준 중시됐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대북 지원을 포함한 경제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상호 의존성을 확대하고 적대 관계를 풀어보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견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 등 적대 행위가 완화되기는커녕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 전환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핵을 개발했고 심지어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적 관계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협력을 하면 북한이 변화해서 남북관계가 이제 좋아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보장된다. 이런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한 접근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북한 변화를 위한 접근을 해봐라. 라는 거죠.
윤 대통령은 지난주 단행한 부분 개각에서 북한 체제 파괴 또는 김정은 정권 타도와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을 해온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통일부 차관엔 미국 통해 외교부 관료 출신인 문승현 전 태국 주재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통일부 변화를 주문한 만큼 통일부 수장 교체와 함께 대대적인 인사와 조직 개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승현 신임 통일부 차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북한 비핵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북한 정세를 보다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알리는 정보 분야,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을 최대한 많이 조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련된 보고서를 내서 국내외 알리는. 세 번째는 이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통일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부분. 이게 이제 주요 이제 역점 사업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가운데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계획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성일 북한 외무성국장은 지난 1일 담화를 내고 한국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현 회장 측은 4일 고 정몽원 회장 20주기에 맞춰 방북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고를 제출했는데 통일부가 이에 대한 수리 여부도 결정하기 전에 북한이 방북을 차단한 겁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인데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해금강 호텔 등 금강산의 한국 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어 북한이 현 회장의 방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애초에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담화 주체가 외무성이라는 점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과거에 남북관계 현안을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에서 발표했습니다. 최근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발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북한의 의도 등은 관련 동향을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한국에 대해 분단 상태에 있는 동일민족이라는 특수성보다는 일반적 국가관계로 대하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입니다.
최근까지 당 규약개정에도 보면은 무력 통일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통일이라는 문제가 일종의 국가 존립의 신화, 존재 정당성의 문제에 있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다른 동향 없이 포기한다는 것은 좀 믿기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남북한은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했습니다. 홍민 실장은 그러나 남북한이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을 뿐 북한의 경우 최근 수년간 통일이나 우리 민족끼리 등의 용어를 쓰지 않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국제사회 보편 원칙을 남북관계의 토대로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며 남북 쌍방이 서로를 대하는 관점이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속에서 사실상 국가 대 국가의 논리로 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북한이나 한국이나 말로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투코리아로 이미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한편 현정은 회장 측은 북한이 입경을 거부한 데 따라 3일 방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인파 혹은 대형 구조물이 만들어낸 붉은 빛이 포착됐습니다. 통상 열병식 한 달 전과 유사한 모습인데 실제로 오는 27일 열병식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선명한 빨간색 대형점 두 개가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가 30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잡힌 빨간색 점은 김일성 광장 연단 바로 앞 즉 광장의 서쪽 지대에서 발견됐습니다. 빨간 점 옆으로는 비슷한 크기의 하얀색 점이 붙어있고 이들 빨간색과 하얀색 주변은 테두리 형태의 사각형 물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재로선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나타난 대형 점이 인파인지 혹은 대형 구조물인지는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인파라면 군중이 빨간색과 하얀색 수술과 꽃 등을 손에 쥐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인파가 아닌 경우엔 김일성 광장 중심부에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어우러진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인파 혹은 구조물의 면적은 가로와 세로 약 70m, 즉 약 4,900제곱미터로 측정됐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을 약 한 달 앞둔 시점부터 늘 주민들을 동원해 김일성 광장에서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빨간색 수술과 꽃 등으로 붉은 물결을 연출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비록 이번에 발견된 인파 혹은 구조물이 김일성 광장을 가득 채울 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열병식과 관련된 연습이 한창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은 열병식 약 두 달 전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과 차량을 집결시키고 약 한 달을 앞둔 시점부터는 김일성 광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개최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움직임이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일, 즉 북한의 전승일 70주년인 다음 달 27일 열병식 개최와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의 기념일에 열병식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이 많은 이목을 끄는 건 현장에 동원되는 무기의 종류 때문입니다. 북한은 올해 2월 8일 인민군 창건일, 즉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또 다른 ICBM인 화성 17형, 4연장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과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5연장 순항미사일, 4연장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각종 전차와 자주포 등이 공개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존재가 확인된 전술핵 운용부대도 처음으로 열병식에 참가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하지 않는가 하면 경제 분야 현지 지도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통치 행태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본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평양에서 열린 제8기 8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셨다라고 보도했을 뿐 연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원회의 이후 방영된 조선중앙TV 화면을 봐도 김 위원장이 연단에서 연설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이한 것은 또 있습니다. 전원회의 보고를 정치국과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나눠서 한 점입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전원회의의 첫 제안권은 올해 주요 정책 집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때 대하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국이 보고를 하고 이어 김덕훈 내각 총리, 리일환 전현철 당중앙위 비서가 토론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박태성 중앙위 비서가 보고를 했고 세 번째 안건인 인민위원회 일꾼 문제에 대한 보고는 조용원 비서가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노동당 전원회의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과거에는 김 위원장이 연단에 나와 핵 문제와 남북관계, 국방, 경제, 사회, 교육 분야에 대해 몇 시간씩 보고와 평가 그리고 지시를 하면 참석자들은 이를 받아 적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주석단 중앙에 앉아 있었지만 연단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혼자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고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김 위원장만 오른쪽 귀에 검은색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서울의 민간단체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이어폰을 사용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스피커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장내에 울리도록 이렇게 하고 김정은만 좀 더 뚜렷이 들을 수 있게 이어폰을 사용한 건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스 박사는 김 위원장이 연설을 안 한 배경을 정책과 건강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why he did not give a speech. Now, if it was because of policy issues.
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전원회의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열린 것이 사실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8일 우주개발국을 방문한 데 이어 5월 16일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방문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려 북한을 우주강국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 북한이 쏘아올린 우주발사체 천리마이로는 엔진 고장으로 인해 발사 몇 분 만에 서해에 추락했습니다. 큰 소리를 쳤던 김 위원장으로서는 인민에게 면목이 없게 됐다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실패라는 그 최대의 참사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우주정복은 나의 꿈이다, 나의 의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4월 5월 두 번이나 우주개발국을 방문을 했고 직접 발사를 지시했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만일에 발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또 다른 측면은 김 위원장이 장시간 연설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매년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의회에서 하는 국정연설은 통상 1시간 정도입니다. 반면 북한 전원회의 보고는 상당히 깁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계속됐던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나흘간 7시간을 보고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총 70여 쪽의 보고문을 연단해서 낭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초고도 비만 상태인 김 위원장이 장시간 서서 연설을 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최근 김 위원장의 체중이 더욱 늘었다며 연단에 서서 몇 시간씩 연설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is body mass index is probably close to stroke territory, so standing up for 7 hours giving a speech probably would not be good for his blood circulation or his heart.
반면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연설을 안 한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지 건강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올해 39살인 김 위원장이 키 170cm에 몸무게가 140kg 중반으로 초고도 비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과 통풍과 당뇨병 증상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또 다른 변화는 현지 지도를 비롯한 공개 활동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의 경우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174회에 달했습니다. 당시 이틀에 한 번꼴로 회의를 열거나 군부대 방문, 현지 지도 또는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그러나 2020년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55회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해 4월 김 위원장은 심혈관 질환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줄어든 현지 지도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1월에서 6월 중 공개활동은 23회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경제 분야 활동은 단 3차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착공식, 강동 온실농장 착공식, 그리고 평양 서포지구 거리 착공식이 전부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올해 단 한 번도 평양을 벗어나 지방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해부터 김 위원장이 경제는 김덕훈 내각 총리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평양에 머물면서 핵과 미사일 문제만 챙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서 지방 일정을 사실상 완전히 중단했고 평양에서의 회의 주제 그리고 평양이나 가까운 지역의 핵미사일 관련 행보나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주택건설 그리고 온실, 남세온실 이 부분에만 한정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켄고스 국장은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통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김 위원장은 북한 전역의 군부대와 공장기업소를 돌아다니며 세세한 문제에 일일이 지시를 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을 돌아다니지 못하니 일종의 원격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And so we may be entering a new era here of Kim Jong-un.
전문가들은 크게 줄어든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연설하지 않는 등의 이례적 현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통치 행태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변화가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미군 당국이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일본과의 연합공중훈련에 관해 설명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영내 안보와 평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불안정한 행동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30일 후유이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공군이 B-52H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일본 항공자위대와 연합공중훈련을 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는 영내 동맹과 파트너를 지원하면서 적도는 경쟁자의 모든 영향력이나 침략을 억지, 저지, 지배하는 태평양 공군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폭격기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영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공군의 B-52H 장거리 전략폭격기는 지난 28일 오키나와 공역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29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은 미일 양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술적 기술을 향상하는 등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 증진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의 신상 정보를 대거 보완해 공개했습니다. 일부 제재 대상자에 대해선 전직이라는 문구를 더해 이들이 더 이상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대북제재 대상자의 정보를 보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가 고쳐진 제재 대상자는 모두 북한 국적자로 총 16명입니다. 이들은 기존에 빈칸이던 생년월일이 채워지거나 기존과 영문 철자가 다른 이름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정보가 수정됐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2016년 3월 제재 당시 생년월일 정보가 없던 북한 남천강 회사 대표 강문길의 자료에는 1963년 2월 9일생이란 내용이 새롭게 붙었고 앞서 생년월일 중 태어난 월과 날짜만 있던 리홍섭 핵무기 연구소장에겐 1940년생이라는 사실이 추가됐습니다. 또 단천 상업은행 대표인 고태훈의 정보에는 대표 대신 관리라는 수식어로 수정됐습니다. 그 밖에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지부 대표와 박용식 노동당 중앙군사위원 등 총 11명에 대해선 기존 직책 앞에 전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이들이 더 이상 해당 직위에 재직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정보 보완 수정 조치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자의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OE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측에 이번 조치의 배경과 의미 등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총 3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보완했습니다. 작년 7월엔 평소보다 월등히 많은 총 44건에 대한 정보가 한꺼번에 갱신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치에 따라 과거 주소지가 미상으로 남아있던 제재 대상자가 기존 소재지 불분명에서 북한 평양에 거주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으며 일부 인물에 대해선 여권 번호와 여권 기한 만료일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일부 제재 대상 은행에 기존에 없던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코드가 더해지고 선박 회사들엔 국제회사기구 IMO 번호가 명시되는 등 각 제재 대상에 대한 정보가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내 취약계층과 영유아, 임산부 등을 위한 유엔 아동기금의 대북 지원 사업이 또다시 1년 연장됐습니다. 기금은 북한의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 대북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집행위원회가 최근 북한 국가 프로그램을 오는 2024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30일 VOA 관련 질의에 이같이 확인하며 이는 앞서 이뤄진 유사한 조치인 대북 유엔 전략 계획 연장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유니세프 북한 국가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한 내 마감되지 못한 채 이번까지 1년씩 모두 3차례 연장됐습니다. 대북 유엔 전략 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이 국가 프로그램은 재난의 영향을 받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지원에 대한 접근 보장과 5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들의 영양실조 감소, 보건과 식수 및 보건위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국경이 봉쇄된 지난 2020년 이후에도 북한에 계속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활동의 속도와 규모에 제약이 있지만 백신과 보건, 영양, 위생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원을 계속 제공해왔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의 전면적인 국경 개방 시기는 북한 당국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3월 발표한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2022년 4분기 보고서에서 지난해 급성 영양실조로 입원한 5세 미만 북한 어린이 가운데 66.9%를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와 관련해선 혼합 백신 등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백신 교육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실험은 정치적 목적보다 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위스 정보당국이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협상 준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연방정보국은 26일 발표한 2023 정세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작전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9년 이후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을 선보이고 있으며 고정식 수중발사를 비롯해 발사 플랫폼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시험의 핵심은 개발이나 정치적 동기에 의한 상징성보단 작전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북한이 과거에 비해 상징적인 날짜와 실험을 연계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은 병력의 미사일 시스템 취급과 운영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한 연합군사 훈련과 맞물려 진행되는 북한의 훈련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 측의 군사 훈련에서 사용되는 전력 배치에 대한 대응 공격을 연습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가능한 한 많은 북한의 작전 부대에 실전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가정한다면 북한은 28개 이상의 현대식 고체연료 미사일 포대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사한 러시아 부대 숫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 전쟁 시 잠재적 배치를 위한 탄도미사일 대량 생산도 정권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는 특히 무력 충돌의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정교한 고체연료 미사일을 북한군에 더욱 많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3국은 아마도 타이완을 둘러싼 무력 충돌 시 미군을 묶어두기 위해 북한의 무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제3국이 어떤 나라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고서는 또 향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미사일 프로그램도 더욱 진전시키려 할 것이라며 북한은 군축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3년에 핵무기 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험장에서의 준비도 완료된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북한 체제 선전 유튜브 채널을 폐쇄한 구글이 지난 4월과 5월에 모두 14,000여 개의 채널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와 관련 있는 채널이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이 운영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지난 4월과 5월에 폐쇄한 유튜브 채널이 모두 14,196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의 위협 분석 그룹 택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적 선전과 허위 정보, 외교 문제 등을 다룬 채널들이 차단됐습니다. 택은 하지만 폐쇄 조치한 채널의 이름과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폐쇄된 채널 중 90%가 넘는 13,614개가 중국, 러시아와 관련 있는 채널들입니다. 택은 폐쇄된 중국 채널들이 대부분 음악과 오락, 생활 방식에 관한 스팸성의 컨텐츠를 중국어로 게재했고 아주 일부 미중 외교 문제에 대한 내용을 중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업로드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러시아 연계 채널들과 러시아로 사이버 해킹 기술을 제공하는 채널들이 차단됐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유럽연합 EU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북유럽 국가 리투아니아와 연계된 13개 채널을 폐쇄했다고 택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최근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체제 선전 사이트 송아 채널과 유미의 공간을 폐쇄했습니다. 이들 채널은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정원의 요청으로 한국 내 접속을 차단했던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BOA에 검토 후 우리 정책에 따라 당사와 공유된 채널 2개를 폐쇄했다며 구글은 북한 관련 등 적용 가능한 미국의 제재와 무역 준수 법률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당사 서비스 약관에 따라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B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오후 모든 지역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2.5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3도, 낮 28도, 구성 아침 22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 32도, 강계 아침 21도, 낮 32도, 희천 아침 22도, 낮 3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24도, 낮 26도, 개성 아침 23도, 낮 28도, 신계 아침 22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1도, 낮 26도, 장전 아침 21도, 낮 26도, 평강 아침 20도, 낮 3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0도, 낮 28도, 청진 아침 19도, 낮 23도, 김책 아침 19도, 낮 2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7도, 낮 31도, 김영권 아침 14도, 낮 25도, 삼지연 아침 12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3m로 이겠습니다. 7월 4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공조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다시 겨냥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미 재무부는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광범위한 불법 그리고 정보통신 노동자 활동을 한 4개 기관과 개인 1명을 제재했습니다. 재무부가 인용한 2023년 3월 유엔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가상화폐를 훔쳤고 그 액수는 6억 3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북한의 최고 사이버 교육기관 중 하나인 평양자동화대학을 제재했습니다. 이 학교 훈련생 중에는 국가의 주요 정보기관인 정찰총국과 연계된 사이버 부대에서 일하는 해커들이 있습니다. 또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과 그 하위 사이버 부대인 110 연구센터도 지정됐습니다. 기술정찰국은 북한의 공격적인 사이버 전술과 도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를 해온 라자루스 그룹 등 여러 부서를 운영하며 약 6억 2천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훔쳤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도 북한에 본사를 둔 진용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는 김상만 대표를 지정했습니다. 진용과 김 씨는 북한의 정보통신 노동자들의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기술과 가상화폐 산업을 포함해 기업에 부정하게 취업하는 수천 명의 고도에 숙련된 정보통신 인력을 전 세계에 배치함으로써 상당한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차관은 성명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을 위해 금융기관, 가상화폐 거래소, 전 세계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자금을 탈취하는 것과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3일 한중일 3자 간 소통과 교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왕이 위원은 이날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2023 한중일 3국협력국제포럼에서 3국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위한 모멘텀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왕이 위원은 3국은 정상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시아 활성화에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전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은 지정학적 갈등과 블록 대결이 지역에 도입되지 않도록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왕이 위원은 20년 전 3국이 처음 발표한 첫 공동선언을 언급했습니다. 왕이 위원은 3국 첫 공동선언은 3국 협력이 발전을 촉진하고 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며 아울러 영내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것이 삼국협력의 초심이자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온라인을 통해 한국은 삼국 정부 간 대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이번 회담이 삼국협력을 더욱 심화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은 20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올해 말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상프 중국 국방부 장과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이 3일 회동했다고 중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리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예브메노프 총사령관과 만나 양국 해군 간 모든 수준에서 소통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 부장은 또 중러 두 나라가 정기적으로 연합훈련과 연합순찰, 연합군사기술경영대회를 조직하고 전문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영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긍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리 부장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브메노프 총사령관은 모든 수준에서의 양국 해군 간 교류 확대에 공감하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동은 지난달 9일 류전니 중국 중앙공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군 총참모장과 화상통화를 통해 양국 간 군사협력을 논의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일본과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EU 고위관리가 3일 밝혔습니다. 티에리 브루통 EU 영내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가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공급망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EU와 일본은 반도체 공급망을 감시하고 반도체 연구원과 기술자들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벨기에 소재 연구회사 등의 지원 아래 첨단 반도체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생산 벤처기업 라피더스에 대해 이는 진정 중요한 구상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통 의원은 또 EU 영내에 진출하려는 일본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브루통 의원은 EU가 중국에 대해 단지 위험 방지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관여한 러시아 인사들의 침략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국제사법기구가 3일 설치됐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개소한 국제침략범죄소추센터는 국제형사재판소와 공조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기존 제도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량 학살 등에 대해 소추 권한이 있지만 침략 범죄에 대한 소추에는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날 국제침략범죄소추센터 개소식 앞에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기구를 통해 러시아의 정치 군 지도자들에 대한 증거 수집이 이뤄질 거라면서 목적은 미래 용의자들에 대한 사례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틴 총장은 이어 해당 사례들이 강력하려면 전문가와 법의학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 등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모두는 이 침략 범죄가 지도자들의 범죄임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을 위해 국가 예산을 지출했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바그너 그룹이 사실상 그리고 불법적으로 러시아군의 일부를 구성했을 것이라는 직접적 증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